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한 사랑과 기도, 교회를 위한 사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기도할 때에 빼놓지 않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놓고서도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고 허락이 된다면 다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가요, 뭐 문제가 없어서 뭐 성숙한 교회라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남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인지 몰라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보면서 혀끝을 쭉쭉 짜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정말 특별하고 애정어린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8절 말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교회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같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혹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늘 이 빌립보 교회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잠깐 살펴보고 말았는데요, 오늘 좀 그 내용들을 좀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요, 영어 책 제목으로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know them 이란 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알기 전까지는 정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참 흥미로운 제목이죠.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이렇게 저처럼 양복을 입고 뭐 서류 가방을 들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그냥 참 평범하고 정상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고 뭐 때가 되면 요리하고 집안 가꾸는 이런 주부들, 다 멀리서 보면 그냥 정상이고 보통 사람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딱 사귀어 보면 아, 이 사람 정상이 아니구나. 아, 이 사람이 고집이 있구나. 아, 이 사람 성격이 좀 뭔가 좀 특별하네. 아, 좀 유별나네. 아, 독특하네. 그런 점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심리학자 그 책으로 난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Everybody's normal until you know them.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참 정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은요, 정말 멀리서 보면 다 정상처럼 보여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참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이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상대방 보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말에도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지 않아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이거 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저거 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근데 그 사람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면 결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엔 좋아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좀 독특하게 보이죠. 이해가 안 가고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막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친구라는 관계도요, 그 사람의 그 독특한 부분, 남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왜 그런 게 이해 안 되는데 나한테는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고 인정이 되는 것이 이제 친구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 편안해지는 그 우정이 왜 좋습니까? 나의 이 모난 부분, 나의 이 특별한 부분도 받아주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독특한 부분들, 참 모난 부분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과 연약한 부분, 독특한 부분, 모난 부분은 알고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배우자 간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서도 그런 사랑이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마찬가지. 아, 우리 집이 애는 왜 이렇게 유별난가? 남들 집 보면 다 이렇게 괜찮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 아이들은 유별난가? 뭐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그 유별난 아이를 가지고서 또 사랑하고 품어가는 게 부모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늘 이렇게 상대방을 향한 지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고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기 시작해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만 보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전도적인 용어들을 막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좀 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함부로 그렇게 막 이야기할 분 아니시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도 하나님을 끝까지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식이 더해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미국의 신학자 중에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런 의미로요, 오늘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무엇과 무엇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왜 사랑과 지식을 연결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까? 왜 때로는 좀 이렇게 재미없는 교리들을 왜 배워갑니까? 그러한 지식들이 쌓이고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주기 때문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은 9절에 지식이란 단어로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모든 뭐예요? 총명으로.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분별하는 거예요. Discernment.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거예요. 왜 이 주부분들이 집에서 요리할 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남편을 위해서 생일상을 차려준다거나 혹은 아들 딸을 위해서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줄 때요, 그래도 좀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좀 이렇게 차려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남편이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그러면 김치찌개 끓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 조림 좋아한다 그러면 특별히 생일이니까 고등어 조림 좋아해 막 해주고, 우리 아이가 뭐 삼겹살 좋아하면 이렇게 삼겹살도 거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분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막 가지 조림 좋아하는데 상대편은 막 그런 거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서 주는 것. 성숙한 사랑의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내 중심의 차원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니까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게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의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총명함, 분별함,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사랑의 성숙이 있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진 기도죠. 자,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실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정직하다는 거, 진실하다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정직한다는 거, 때로는 정말 자기의 큰 손해를 봐야 할 각오해야 돼요. 고대에는 이 도자기 문화가 많이 번성했습니다. 도자기가요,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것이 더 값이 많이 나갔어요. 왜냐면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도자기를 얇게 만들면 이 불가마 속에 그걸 넣을 때 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얇은 도자기를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당시에 마음이 나쁜 이 부정적인 이 도자기 장수들은 금이 간 도자기에 이렇게 덧칠을 해서 금이 안 보이게 하고 그것을 몰래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관들이 당시에 그것을 이 도자기를 햇빛에 이렇게 딱 들여다가 보면 그게 그릇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 도금한 것인지 금이 안 보이게 칠해놓은 것인지 딱 불량품인지 판단이 되는 거죠. 햇빛 아래서는 미세한 금도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는요 얼마든지 믿음 좋은 척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교회에서는 존경받는데 가정에서만 오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자녀들이 정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좀 부모의 그 신앙생활에 이렇게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는요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 가면들을 이렇게 다 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지만 가족들은 내 실체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그러나 사람들이 이 가족의 눈도 속일 수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서 평생 남편에게 화장 지우지 않은 이 민낯을 보여주지 않은 분도 있다 그래요. 평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도자기를 이 햇빛 위에 올려놨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던 그 미세한 금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탁 들춰봤을 때 죄로 금이 간 우리의 삶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지금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지금 11절에 잘 나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의의 열매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아,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의의 열매를 얻도록 꿈꾸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뤄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요 사실은 정말 매우 연약한 교회였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머무는 교회,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고요 참 가슴 아픈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교회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이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빼놓지 않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교회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지식과 총명에서 자라가기를 그는 원하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얻고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